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 어간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기는 시대적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와는 좀 다른 면이 이 룻기서에는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일이나, 또 삼손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큰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내는 일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적도 없고,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거나 또 모든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이라고 놀랄 만한 초월적인 사건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저자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는 은혜의 역사가 기적이나 초월로 우리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그리고 충분히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런 초월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군데군데 잊혀지지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마치 보물찾기해서 아주 좋은 상품이 적혀있는 쪽지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참으로 비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게 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양식을 쌓아놓고 기다린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만 나오미와 룻은 하루 먹을 양식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압에 있을 때 듣게 하셨습니다.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지 못합니다. 듣는 때도 있고 듣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사실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라고 룻기 저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유의하여 보셨을 단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연히라고 하는 말과 마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때를 드러내는 분명한 의미가 담긴 내용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이자 증거가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다 잃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저자는 분명한 것을 보게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장 풍요로운 때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룻기 저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 룻기 저자가 정말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룻기 저자가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안목을 길러내기 위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우연이라고 단어를 쓴 그 의미를 하나님의 손길을 의도적으로 가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만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지를 찾아내어 믿게 하려는 그 안목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놓친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됐어. 어쩌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됐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오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행운이나 요행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와 그 벽을 직면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침착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섭리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 서서히 녹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미 충분히 그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아가게 되는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를 보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 시리즈입니다. 이제 시리즈별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여러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영화의 주된 세계관이 필요한데 이 안에서 세계관을 확장시켜 나가야 여러 사건들을 밀집시켜서 거기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블 세계관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중 우주론, 진짜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수많은 우주가 있고 그 수많은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내가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그 우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상충되는 가운데에서 양자역학 이론에 근거하여, 저도 뭐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풀어나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타임슬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는 시간여행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문제가 됐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확보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전하다입니다. 지금 내 현실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요인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요인을 제거해버리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가서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고난이나 시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이것으로 끊임없이 내 삶을 체크하고 확인하여서 문제 없으니 됐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자 자기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갈 수 없고 미래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 현재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이유에서 왜 내가 감수하고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는가 하면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왔다. 그러니 내가 고난이나 시련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하게 뒤따라 나오는 결과들로 인하여서 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생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룻기 저자가 초월이나 기적이 드러나지 않는 룻기, 나오미와 룻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아주 깊게 그리고 아주 넓게 풍성하게 담아놓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섭리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눈, 우리가 보는 그들의 현실 속은 비참하고 비탄하고 고난이 가득 쌓여진 인생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이루실 것들을 이루시는 그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이미 너희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너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못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런 것도 없고 실증이 나서 안 하시겠다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우리의 삶 안에 붙도록 묶으십니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대도 두 가지 의미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저희가 사사기에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 그대로 중심적인 구도 역할을 할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중심 역할을 할 왕이 없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를 쫓아갔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기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기대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기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목적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바라고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대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에 우연이 됐어, 저절로 됐어라고 하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이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목적을 담아두고 계시고 내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이 자리는 절망스럽고 비탄하고 수치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를 은혜로 담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기를 버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아내실 믿음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하여 나갈 결심을 한 것, 내가 어느 밭에 나가서 이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나오미가 보내게 되죠. 아마 많은 밭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연히 자기 친족의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밭의 주인들은 보통 종들에게 일을 다 맡겨두고 그 밭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의 추수의 때에 나와서 둘러보았고 거기에서 룻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그 이삭 나달을 주어야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은 너무나 궁핍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이 빈궁하고 궁핍한 그래서 수치스러운 이 삶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곡식을 베는 사람들 뒤를 쫓아가 그들 뒤에서 하루의 양식이 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조치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밭에 곡식단을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곡식단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감람나무 가지나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들을 다 거두지 못하고 남아있을 때에는 그 남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 다시 밭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힘없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으로 살 때 비참했어, 그때 고생 많이 했어, 이런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들의 당했던 고난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다는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은 비참한 현실로 떠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준비된 은혜의 자리로 걸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 놓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양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모양 어느 자리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너희의 삶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붙든 삶이야말로 너희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한 이 구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과 소원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창세기 24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송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우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이 한 종을 불러서 그에게 미션 한 가지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자를 구해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아내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종에게 부탁을 하고 보내는데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정이 되어 있는 기도를 이 아브라함이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증거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반응하는 여자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이삭의 아내 될 자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등장해서 이 종이 증거로 삼는 행동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우리는 좋게 끝나. 우리는 고난도 별로 겪지 않고 다 복받고 잘 살 거야. 이런 여러분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믿고 있는 대로 구하면 결국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지성을 드리면 그것이 소원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큰 애가 이제 한 세 살일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한 번에 시장을 데리고 나갔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찻길이 있었고 양쪽에 인도가 있고 이 찻길 가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는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걷지 않고 늘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와서도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뛰어가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보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이 가다가 차 사이로 가로질러서 찻길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위에서는 택시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둘이 정확히 만날 타이밍이에요. 아이를 붙잡기에는 거리가 있으니까 잡을 수 없고 제가 찻길로 뛰어나가서 택시 기사분께 그냥 서달라고 스톱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손짓을 하니까 마침 이분이 제 모습을 보고는 급브레이크를 잡고 아주 가까스로 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소리에 놀라서 다시 인도로 들어와서 다시 시장으로 뛰어간 거죠. 그래서 아저씨께는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또 뛰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줬습니다. 제가 그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뭐 청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 일 기억나? 아니, 기억 안 나. 또 그런 일 있었는지 몰라? 몰라요. 아이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때 지켜줬어. 아버지 덕분에 내가 사고를 면했어. 그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사건은 뭡니까? 사고가 있을 뻔했고 아버지의 지혜롭고 기민한 행동에 이 아이가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거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늘 우리 앞에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아픔이나 상처나 상실감이나 낙심이나 절망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은혜가 끼일 자리가 없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하셨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라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나 룻기 저자가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었던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어도 놓치고 있어도 채워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돌아봄과 또 어느 때를 지나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켜켜이 쌓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잠잠히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담대함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마주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뭐가 있는데 라고 하는 푸념과 비명이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리로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거절하거나 거부하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맡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담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드러날 것이 바로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에 대한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저는 거기에 쫓아가겠습니다. 이 무엇을 하시든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방법, 길, 처지 다 담겨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맡기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길이나 상황이나 자리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시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거기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고 그 은혜로 채우신 것으로 인하여 내 생애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무엇을 증거로 삼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맡기고 가게 하시는 그 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하고 빈궁하고 빈곤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있죠.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비탄한 탄식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미 우리의 삶에 충분히 채워져 있어서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활발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뜻깊은 그리고 믿음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담으신 그 하나님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광의 찬송으로 예배 드려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현실이 그저 버겁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없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에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담으시기도 하고 이미 충분한 은혜를 담아 놓으셨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 있는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으로 주 앞에 서는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음을 알아 이 길을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